예,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주시는 말씀, 오늘은 우리 성경 공부니까요.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각각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곱 교회는 그 일곱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모든 유형교회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는 우리 데오빌로 장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먼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안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먼저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된 자라고 증거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참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현실을 깨닫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발견하고 있는가의 반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들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나라와 인내에 참여되어 있음을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현실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 현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룰 천국에서의 현실, 즉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영광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또 한 형제들로 살아갈 텐데 이 현실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늘 발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많은 그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 이 세상의 현실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현실을 사도 요한이 먼저 자신의 삶의 증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되어서 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밧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지금 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계시록의 서신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이 땅에서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누리고 있던 현실의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겪고 있고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가 누리고 있었던 또 다른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두 가지 현실을 항상 함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현실을 누리고 있었는가? 여기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누리고 있는 그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분명히 누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주의 날에, 주의 날, Lord's Day, 주일을 알려주는 거죠. 그 복된 현실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만 읽어보면, 10절을 보시면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일곱 촛대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주의 날, on the Lord's Day, 주일에, 그리고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지만 in the Spirit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전체 요한복음,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어디의 현실, 어디에까지 이르러 어디의 현실을 보게 되냐 하면 천국에까지 이르러 영적으로는 천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죠.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성도들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 사도 요한이 in the spirit,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천국에 이르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참 예배의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있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현실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신령으로, 성령님 안에서 in the spirit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진정으로는 무슨 뜻이었어요? In the truth, 즉 참것으로, 천국의 현실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국 예배를 성취하셨고 사도 요한과 더불어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제는 신령으로 in the spirit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그것도 진정으로 in the truth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그림자의 현실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참 현실로 드리는 예배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 현실을 주일에 사도 요한이 맛보고 누리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현실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도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도 요한이 누렸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죠? 사도 요한은 실제로 환상 중에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계시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는 좀 다르죠. 이제 왜? 이제는 이미 말씀이 완전하게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주어진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그러나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 나누는 현실은 같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특별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도 요한과 한 형제된 자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되어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이 이것이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현실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비록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반모라는 섬에 갇혀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도 누리는 성도들의 변치 않는 현실이고요. 특별히 이 현실을 더욱 뚜렷이 누리게 하신 날이 언젠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교제 나누는 날, 주일입니다. 주일에 온 형제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현실을 더욱 뚜렷이 맛보고 누리며 증거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일 예배의 복된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0절을 보면은요, 요한이 그 주의 날에 먼저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전에 민수기 금요성경 공부할 때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구약에서도 나팔 소리는 항상 언제 울려 퍼지냐면 무엇을 알려주는 신호인가 하면 하나님의 강림하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나팔을 불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는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런 현실이 언제 또 있을 거죠? 예수님 재림의 날에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주님의 강림하심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제 나누심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도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즉 자기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날에 사도 요한이 있는 그 반모섬에까지 강림하셔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사도 요한을 친히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누리는 현실도 이것입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뭘 깨달아야 되는가? 주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와서 그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날 우리를 찾아와 강림하셔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 현실이 재림의 날에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날 때에도 그 현실입니다. 우리가 끝나고 그냥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은. 바로 이날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팔 소리로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따라 기쁘게 나와 주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소리가 난 것으로 몸을 돌이켜 돌아보는데 거기서 누가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느냐? 거기서 사도 요한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그 밧모섬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난 곳으로 돌아보니 거기 사랑하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이 주일에 밧모섬 감옥에까지 사도 요한을 찾아와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이 예배로 부르심을 받고 돌이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늘 돌이켜서 누구를 만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느냐.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다가 또한 주의 날에는 한 형제들과 함께 공예배로 모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참 현실이라고 알려주세요. 믿음으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주님을 만나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고 우리 천국 백성들의 가장 복된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따라 돌이켜 보니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거기 보면 주님이 일곱 촛대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왜 주님이 일곱 촛대 가운데 계셨을까요? 이 일곱 촛대가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오늘 읽은 본문 가장 마지막 절인 20절에 이렇게 알려주시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는 뭘 가리킨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일곱 촛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즉 예수님이 그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결해 보겠지만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현실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현실은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교회들이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사도 요한이 보는 거라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현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시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 계신 곳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르러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 나누는 현실도 된다는 거죠. 천국의 현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요 내용을 조금 이따 보겠지만 13절에 보면 그 일곱 금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 그래서 예, 그분을 가리켜 뭘로 표현을 하냐면 인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The Son of Man. 인자라는 표현은 항상 누구를 가리켜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인자 같으신 이를 가리킬 때 항상 우리가 구약과 연결하는 구절이 있어요.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과 오실 하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한 구절이 어디 있냐면 항상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예, 인자 하면 여러분이 항상 다니엘서 7장을 볼 필요가 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지금 이 구절하고 계시록에서 인자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그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은 장차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영광에 이르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제 인도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모든 나라와 백성을 다 주세요. 왕의 보좌에 앉히시는 모습이거든요. 영광에 이르시는 모습인데 이 내용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이나 마지막 부분이나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무엇이 와서 우리 예수님을 데려가죠? 구름이에요. 구름이 와서.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걸로 이제 승천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 멀리 가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약하고 연결을 하면은 구름은 항상 뭘 알려주고 있죠, 우리에게?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같은 데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뭘 알려주고 있느냐? 구름을 타고 오시며라는 구절이 다른 구절을 가면 그룹을 타고 오시며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룹은 뭐죠?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그 영광의 구름은 어디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계신 곳. 천국이에요. 영광의 구름은 천국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인도되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 거기서 보좌와 나라와 백성들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신 하나님. 그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영광에 이르러 계신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백성들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현실을 바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따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신 후에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그의 교회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을 때에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 오셨지만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영광에 이르신 후에도 일곱 촛대 가운데 계십니다. 그의 교회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의 교회와 함께 계시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요. 이 일곱 금촛대예요. 일곱 금촛대가 도대체 뭘 증거하는 거냐. 그리고 일곱 금촛대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일곱 금촛대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일곱 금촛대는 계시록에서 지금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죠. 일곱 금촛대가 먼저 나오는 것이 있죠. 구약에 보면. 어디에 나오죠? 그래서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일곱 금촛대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어디에 가면 이 일곱 금촛대가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두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짓게 하신 성막 혹은 성전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어디에 이 금촛대를 두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 성소예요, 성소. 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진설병을 놓을 단 더불어 두게 하신 것이 일곱 금촛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지침을 주시는데 그 안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세 가지 물품,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증거궤, 언약궤, 두 번째는 진설병을 놓는 단 혹은 상,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정금으로 된 등대와 일곱 등잔을 만들어 성소 안에 두게 하세요. 일곱 금촛대.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등대는 하나고 촛대가 일곱 개로 이렇게 갈라져서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 된. 그러나 일곱 개의 촛대로 보여주는 한, 그, 거를 보여, 하나됨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이 일곱 금촛대를 하나님 보좌가 있는 성소 안에 두어 하나님 앞에서 불을 밝히며 두게 하셨다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일곱 금촛대는. 그리고 촛대라는 것이 초가 있어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거긴 항상 뭘 붓게 하셨죠? 기름이에요. 그 기름으로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뭘 증거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빛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3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노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계속해서 그 기름으로 빛나게 하신 그 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 금촛대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안에 두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이 일곱 금촛대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복된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현실을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죠.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다 어디를 본따서 만든 거죠? 하늘의 참 것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천국을 본따서 만든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천국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천국은 아까 성경 공부도 했지만 성소나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천국을 보여주실 때는 정육면체로 보여주시는데, 구약으로 가면 지성소가 정육면체예요.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 치수가. 그래서 천국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지성소만 있어요. 천국을 지성소예요. 다. 그 차별하는 구별이 벽들이 다 무너져요. 성소와 그 다음에 뜰과 뭐 이런 걸 나누는 성전 안에 구별들이 다 없어지고요. 다 지성소만 남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지성소의 현실만 있는데, 이제는 이 일곱 금촛대가 가리키는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까지 이르러 있느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그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기름처럼 항상 넘치도록 부어시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주일에 보았고 누렸던 현실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성령님의 은혜로 그 영광을 빛내고 있는 자들이고, 그 복된 현실을 특별히 주일 이 예배를 통해 더욱 누리고 증거하게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누리게 하신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일곱 금초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밤모섬에 함께 하신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지만 13절에서 16절에 사도 요한이 보았고 교제 나눴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세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일단 이 말씀을 들어보면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에 모든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그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거지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이 다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은 크게 세 가지 모습인데 그거를 나눠서 여덟 가지 뭐 아홉 가지 모습 등으로 보여주시는 걸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하얀 눈과 같습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겠지만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아요.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보여주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먼저 깨닫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영광에 이르러 계시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도 새 직분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왕으로서 우리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고 제사장으로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고 또 선지자로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사람이 되어 오시고 낮고 심없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자리에서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고 이 새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천국에 이르러 계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렇게 낮고 심없고 비천한 모습으로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후에는 부활 승천하시어 천국 영광의 보좌에 앉아계신 영광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낮추시고 죽으시는 모습. 그런데 9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천국 보좌 영광에 이르시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과 목자와 주님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회의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 주님이 이제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주님이 이르러 계신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주님이 영광에 이르신 후에도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어 이 세 직분의 사역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복을 입고 그의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한 선지자로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그의 교회를 지키고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 불꽃 같은 눈과 그 손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발에 풀물과 같은 그 풀물에서 나온 녹과 같은 발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그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 영광의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 직분의 영광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죠. 분명히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은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깨닫고 담대히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계신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세 직분의 사역을 우리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국 현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 양들을 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더욱 예수님이 하시듯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 직분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 형제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늘 돌이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 주님과 교제 나누며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불려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니 우리 삶에서도 늘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돌이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이 내가 밤모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교제 나눠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둔 일곱 금초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빛내며 살아가게 하셨구나. 이 현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기쁘게 주님이 이루어주신 이 복된 현실을 또 누리시고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잘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밧모섬에 갇혀 고난과 핍박 속에 살던 사도 요한이 이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돌이켜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 나누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천국 구원의 현실을 맛보고 누리고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특별히 우리 주일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만나 교제 나누며 천국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